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요. 그리고 저희들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잣대를 갖고 선악을 가리며 시비를 가르며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자꾸 그 재판관 노릇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뭐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해서 모두를 가려요. 정말 예쁜 사람, 미운 사람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악한 자 그런 것들을 같이 놓고 있고요. 또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의로운 자 그걸 또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고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속에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셔야지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죠. 의가 되셨죠. 구속함이 되고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면 우린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고 하나님에게 공급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갖고 태어난 그러한 자연인의 속성으로 살면은 결국은 우리는 교만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고 미련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시비를 가리고 내가 선악을 가리고 내가 뭐를 가리는 나의 잣대와 내가 그 재판장 자리에 있는 그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죄긴 다 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요. 내 잣대는 언제든지 눈금이 틀립니다. 언제든지 저울의 추가 중심이 틀려요. 내가 좋아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가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쟤는 잣대가 달라요. 우리의 잣대는 65억 중에 하나인 난데 우리는 항상 내가 그 나머지 65억보다도 큰 존재라 그랬습니다. 아니요.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내가 크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잣대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던 것처럼 그 범죄함의 결과로 선악을 알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내가 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스스로 가린다. 하나님의 잣대에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잣대를 갖고 사람을 재고 모든 사물을 재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우리가 잣대질하는 헤아리는 그러한 나의 그 마음의 높아짐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에 익숙해서 얻어진 모든 정보 그것을 다 뭐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 내면도 모릅니다. 내 죄도 모릅니다. 내 얼굴에 묻은 것도 내 눈이 볼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 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겸손해야 되는 거 알고 다 알지만 우리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무엇이 사랑인지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서 그것이 맞느냐?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헤아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셔서 오늘도 내 내면을 이렇게 살피시며 거기에 빛을 비추십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 앞에 그 벌거숭이 되어 드러나는 그 하나님 보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 원하고 사랑하며 겸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길 원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아서 보는 내 내면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요, 게으른 자의 모습이요,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이나 또그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죄밖에 없는데. 내면에 선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하시고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의 보혈로 치러주신 그 베푸신 은혜 때문에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지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해주신 은혜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담대히 설수 있는 겁니다. 참소받지 아니하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진 그 능력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소서. 우리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듯이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생겨지고 그 생겨진 건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증거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임하사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로 행위로 나타나도록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시니까 말씀에 비춘 바 되어서 그 드러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정직히 죄를 죄로 허물을 허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쩌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여기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제 4절에 걸쳐서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가 길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이것저것 댑니다. 사실 길에는 사자가 나와 있을 턱이 없어요. 사자는 길에 있는 길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들판에 사는 건데 그 사람 길이라는 건 사람이 다니도록 지금 이미 닦아놓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도 엉터당터하는 그런 어떠한 이유나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침상에서 뒹군다. 그냥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그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아주 귀찮아 귀찮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떠한 그 지혜로운 자 일곱보다도 더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뭐야 가야 되고 뭘 하는 것은 다 귀찮아하는 거야.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내 입에 떠넣어주기를 바라고요. 누군가 나 대신 일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거딴 사람이 다 하니까 난안 해도 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게으른 자를 얘기할 때 자기 육으로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게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육의 열심은 열심히 범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건 자기 영광을 구하며 결국 자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으름은 그냥 진짜 주어진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리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궁핍이, 가난이 그냥 예기치 않은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얘기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매만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숨을 들이마셔야 뱉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배설을 할수 있어요. 정말 제가 많이 아플 때,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어렵고 밖에 나가기가 어려울 때, 제가 항상 선교지로 또 나와야 됐어요. 일본으로, 한국으로 여기저기를 다녀야 될 때, 육체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뭘 움직이거나 비행기 타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나 나가나 복준다 했는데 네가 들어가고 나가고는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우리가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셔요. 그러니까 인도하실 때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그것은 놀러 다니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어딘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게 하시는 힘을 그때 주시고, 말할 때는 말해야 될 말을 그때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뭐를 미리 준비하고 짊어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는 그냥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지런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나오는 거, 우리의 필요한 부지런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줬는 데에 부지런한 거죠. 신앙의 열심은 성령을 좇아 사는 열심이지 우리의 육의 열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게임하고 열심히 자고 또 열심히 놀고 그러한 것도 열심이라고 붙이면 붙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인데 하게 하심이라는 건 벌써 뭐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 아니에요. 성령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그힘준 것은 며칠 안 가요. 어려운 일만 생기고 그 힘만 빠져도 우리는 못해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해서 따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수도 없이 고백했고 수도 없이 맹세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합한 자 되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이 지켜지더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다스리시고 계속 지켜주시면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신앙생활에도 계속적으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쫓겠습니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내가 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고백을 오늘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 자 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된다. 그건 세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는 일에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쉬지 않는 것. 열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 안 하다 하는 거는 열심 아니에요.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거북이가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 거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신 힘 갖고 하는 것이 남에 비해서 약하다든지 조그맣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아플 때 손이 팔이 올라가지 않고 손가락이 힘들 때는 이렇게 팔목을 붙들고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저기 타이핑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그걸로 복음 전할 거예요 할때 그것밖에 안될 때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누워서 못 움직이는 사람에게 장애가 있어서 안 되는 사람에게 그것이 게으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비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좇아 사는 그 삶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인 거예요. 게으른 거는 그냥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정말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러한 주신 은혜 자기가 받아 넣는 것도 귀찮은 그러나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건 맘대로 얘기하고 지금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는데요.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로서 살고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고 지혜롭다고 자기가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그게 정말 지혜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비춤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내가 올라가서 나를 비추소서. 내 속에 내 입술에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거 있나 없나? 하나님 비추소서.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에 눈을 뜨더라도 밤에 잠을 잘 때라도 보면은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더소이다. 성경에서 죄가 큰 것에 은혜가 크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참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그는 그것에 못지않게 자기의 죄를 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비춤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죄를 자기의 내면에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내면을 다 비춰주고 쪼개고 갈라주고 해가지고 어느 게 하나님 거고 어느 게 사람의 거고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러한 육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품성 우리 신의 품성을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한 속사람이 가진 것과 겉사람이 가진 걸 이렇게 갈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을 벌거숭이 되게 해준다. 생각과 마음속에 동기가 무엇인지 그걸 왜 원하는지, 어떤 방도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 더 친밀할수록, 말씀의 빛을 계속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조그만 죄도 금방 알게 돼요. 제가 요새, 조금 과로하면, 조금만 힘들면은 금방 바닥이 나서 쓰러지잖아요. 금방 탈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과로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간섭하심이 더, 뭐예요? 아주 자상해지셨다 그럴까. 그전에는 생활 속에서 무리해도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당장 애가 울고, 당장 병자가 있고, 뭐 하면, 우리 간병하는 사람 팽개치고, 나 무리하면 안 되니까 하고서는 우리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그래도 또할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치료기간을 주시고, 그런 생활, 정말 모든 가사에서 저를 이렇게 꺼내주셨잖아요. 일생 그 뭐랄까, 가사라 그럴까, 사람 섬기는 일에 제가 뛰어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치료받으면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서는 하나님 훨씬 더그 자상하게 간섭하신다. 정말 조금이라도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이렇게 느껴질 때 오히려 감사가 돼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근신한다는 게 자꾸 무리를 나니까. 왜딴 사람도 아프고 딴 사람도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나는 게으른 것 같고 성한 몸 같고 계속 내가 나한테 브레이크를 두고 내가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런데. 근데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력을 늦춰주시면 우리는 늦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자기 비춤 받아야지 남 잣대 재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남을 헤아리는 거, 형제 눈에 티를 보고 남의 옳고 그름, 남의 죄와 그러한 거를 계속 재는 것이 우리가 재판장 노릇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자. 말씀대로 내가 비춤 받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놓고 다른 사람을 지금 거기에다가 재고 이 사람이 옳고 그르고 이 사람은 믿음 좋고 아니고 사랑이 거꾸로 계속 재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게으른 자고 아니고를 재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게으르냐 아니냐. 아니요, 게으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의뢰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게으른 자냐 아니냐를 내가 잣대질해서 판정해서 게으른 자니까 속상해하고, 또 게으른 자가 나는 아니야 하니까 나는 또 스스로 자위하는, 그거는 양쪽 다 틀렸어요. 양쪽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섰다 할때 넘어졌고, 이미 쓰러져 있고, 안다 할때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 괜한 일에 남에게 간섭하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그냥 농담이라 생각하고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알지도 못하는 개의 귀를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개한테 물려요. 그런 것처럼 길로 지나가다가 남의 싸움에 간섭하는 자. 싸움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끼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 서로 원수된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이 중재 역할을 하셔서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어 한 식구 되어서 너희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됨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이 가진 권세예요. 우리들의 말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화평케 하는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안위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그 다툼에 평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끼리 싸우는데 자기가 끼어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셋이 돼요.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그럽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 너가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도리어 네가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그럽니다. 죄는 간섭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그거 죄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가 뭔데요? 너는 잘났어? 그렇고 우리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거를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잘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죄를 비춰주소서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해놓고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벌써 입이 나와요. 자기 좌절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직접 비추셔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형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추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벌써 화가 납니다. 너는 하는 생각이 되고 야단 맞는 것 같고 내가 지적받는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요, 성령의 그 감화 감동으로 영감으로 써졌지요. 사람을 통해서 써졌어요. 근데 그거는 먼저 훈계한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가르쳐야 돼. 침을 받아야 돼. 배워야 돼요. 근데 배움이라는 건 지식적인 배움도 있지만 익힘도 있어요. 그대로 훈련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계받고 또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만약 자기를 칭찬해 주셨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충성된 나의 종아 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일은 없어요. 그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섬길 수 없는 특성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할수 없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그냥 나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남보다 낫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만큼 뭐예요? 결국 싸움이 일어나요. 만약 끼리끼리가 된다 그래도 결국 끼리끼리는 또 싸워요. 싸울 때 뭉쳐요. 운동 경기 시합 보면 알아요. 한국 내에서 서로 막 싸우다가도 일본하고 한국 팀하고 싸우면은 한국 사람은 다 한국 편 들어요. 그런 어떤 깃발 아래서의 자기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는 합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으로 볼 때는 서로가 다툽니다. 근데 거기에 간섭해가지고 거기 하나 더 끼어들면은 그건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 같거든요. 봉변당하고요. 정말 안 당해도 될 그러한 상처를 입고 오히려 개한테 물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있어서 그냥 횃불을 던지고 살을 쏘아서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정신병자란 얘기죠. 돌았다 얘기. 왜 우리 총기 난사나 아니면 동물을 아무 데 우물에다가 넣든지 뭐 약병에 내서 그 무차별이라 그럴까? 누가 죽든지 상관없이, 누가 상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범죄자들이 있죠. 그럴 때그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횃불을 던져서 그냥 화살을 쏘아서 막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와 같다. 이게 참 재밌어요. 남한테 그, 뭐랄까, 속이고요.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고서도 내가 농담으로 했는데, 내가 장난으로 했는데, 내가 그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도, 인격적으로 무시해놓고도, 따돌리고도, 그리고 이거 장난했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단 얘기입니다. 살인은 꼭그 불화살을 쏘고 그래서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 사람만 왕따하고, 그리고 짓밟고, 말에 독을 품고 그 사람의 심중에 그것을 쏘아대면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래놓고 또 하는 말이 장난으로 그랬대. 농담했대. 내가 너를 희롱했다. 그 정도도 못하냐. 우리 애기들한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소리 잘하지요. 그 애가 우는 거를 보고 즐거워해요. 사실 그게 무슨 악심인지 몰라요. 아마 남이 우리 아이한테 그랬다가는, 두팔 걷고서는 싸울 판인데, 우리 아이를 갖다가 해 끼쳤다가 하는데, 우리들이 애들을 이렇게 저렇게 골려 먹으면서 그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애는 심각하게 그거를 고민하고 울고 하잖아요. 애 우는 거 보고 싶어서, 애 속상하는 거 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어른들의 참 이상한 심보를 볼때 우리가 그걸 별로 죄로 생각도 안 하고 그걸 애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그런 장난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농담을 안 하세요. 우리가 죄로 생각도 하지도 않는 거. 내가 남을 죽였다고, 남을 해쳤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 아이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건 아이들이 알 필요 없으니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냥 좋게 좋게 하는 거. 우리는 숱하게, 거짓말을 하고, 숱하게 범죄를 짓고도 한 줄조차도 모르고, 아니, 안 했다고. 그냥 농담이었다. 장난했다. 뭐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엔 그게 변명이 안 돼요. 지금 그게 미친 짓이래요. 미친 사람 짓이래요. 그건 제정신 아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치려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결국 해치면 해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팔을 휘둘렀을 때 옆에 사람이 있어서 다치고 그런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의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뭐가 화가 나니까 아니면 내가 재미있어서 어떤 나의 그냥 그 어떤 발산으로서 그냥 막 해대는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재밌고 남을 희롱하고 농담할 때 자기는 즐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스트레스는 풀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건 과실치 사고는 지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미친 사람 짓이. 상대방을 그렇게 해서 무차별로 죽이거나 해를 입히거나 할 때. 또, 우리가 농담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욕되게 할 때. 그것은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봐도요, 농담하지 말, 하나님의 사람은 농담하지 마라. 조롱하는 말을 하지 말으라 그럽니다. 유머하고 농담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말을 재미있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 거짓이 아니고 또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유와 그러한 그 어떤 재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새 한국 방송에 개그를 들어도 또 어떠한 그 연예 프로의 서로들이 나와가지고 그 서로를 이렇게 막 공격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 어떤 남의 실수와 잘못을 들춰내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그 악플 같은 걸볼 때, 그런 것들이 자기는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자긴 재밌어서 해도 그게 상대방을 죽이는 미친 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무뎌져요. 자꾸 듣는 사람도 뭐예요? 병들고 또다 하지만 그게 무뎌져서 자기도 또 그거에 젖어서 하기가 쉽습니다. 그 뭐랄까? 언성이 높아지면 어때? 듣는 사람 언성도 같이 높아지기가 쉬워요. 저쪽에서 욕을 하면 이쪽에서 같이 또 과격한 말이 나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이 인격자세요. 그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예언기도나 그런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소리를 쓴다든지 과격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거룩하세요. 단어 자체가 거룩하세요. 우리를 정말 낮추시거나 업수 여기시거나 우리를 상하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막 욕을 하거나 화풀이를 하거나 할 때는 그게 애한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모가 어른들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자기 제어를 못하고 죄를 모르고 그냥 화풀이로 자기의 그냥 감정대로 토해내는 거는 그 지금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른은 부모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화풀이를 하시거나 그분이 격하셔서 우리에게 막상 욕을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치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변치 않고, 우리가 어떤 질그릇이고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려 하시는데, 우리를 낮추심은요, 우리의 정말 속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음을 드러내므로써 우리 스스로 낮아지게 하는 거지, 우리를 꽉 눌러서 낮추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의 입을 우리 스스로가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와서 내 내면을 비춤받고 나 스스로를 비춤받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소서 하고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잠잠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작게 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우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심이에요. 그건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오히려 높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손길이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뭐랄까? 부수는 파괴시키는 그러한 손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형제들을 세우고 유들을 세우는 얘기지. 우리는 너희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한 겉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험담하고 뒤에서 남의 얘기 좋아하는 사람, 말쟁이. 그리고 자기가 아까 그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끼면은 거기에서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는 정말 수채 수출 더한 것 같이 나무에 나무를 더한 것 같이 거기서는 그 사람의 그 분노와 사람 말이 훨씬 더 이렇게 성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오히려 불이 꺼지고 다툼이 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에는 서로 비교 경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다툼과 요란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원해도 가져지지 않고 서로 가지려고 할 때, 자기의 어떤 원함을 채우려고 할 때는 우리는 계속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남을 눌러야 돼요. 남을 눌러야 올라설 수 있고 남의 것을 뺏어야 우리의 배가 채워집니다. 각기 하나님에게 받은 것으로 족하면서 살면은 우린 남의 것은 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게 나의 탐낼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오히려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남에게 베풀라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줄 것이지 남에게 요구할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베풀거나 누구에게 나눈다 그래도 사람에게 요구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누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은 더불어 누리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나 먹지 말고 나 갖지 말고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려면, 다른 사람보다 커지고 강해지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비교, 경쟁, 시기와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부추기는 사람들. 그것이 뒤에서 험담하고 말쟁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럼 24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분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예요. 그분은 우리 마음의 말을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갖다 고백해서 일러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지 않고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거는 뭐예요? 그 음성 듣기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구하고, 그대로 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그렇지. 사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상황을 갖다 일러다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플 때 아프다 그러고,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그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음같이 물에 빠진 자가 살려주세요 하고 절규하듯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거는 만약에 그러한 그 뭐랄까 절규만 기도라면 아니에요. 원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에게 듣는 거예요. 들으면 화답이 나가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내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가서 싸움 일으키고요, 이간질하고요, 결국 불에 불을 더 붙인다. 근데 그 말이 없어지면 싸움이 잦아진다랍니다. 우리 이거를, 이렇게 다른 면에서 비춤 받으면요,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싸워요. 갈등해요. 막 혼돈돼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사람 말이 옳은가, 저 사람 말이 옳은가, 막 그래요. 내 말이 여러 개가 돼도 그래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딱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딱 세워지면은 우리의 마음은 평강합니다. 언제라도 평강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함께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쟁이의 말, 사람의 말은요, 노상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남에게 가서 그냥 떠들어댈 때. 남도 또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령에 찾아와서 나를 그 분명하게 내 안에 갈등 구조를 갖도록 막 사람들의 말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거를 차단해야 됩니다. 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끊어야 될 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나오든지 사람에게서 오든지. 저희 아이가요, 이제 막내가 그 공부를 잘안 했을 때, 지금은 장성했지만 학교 다닐 때 형이 뭐라 그랬냐면,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맥도날드에 캐셔도 못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화가 났어요. 형이 나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 나는 로우 클래스에서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형은 나를 자꾸 상류 클래스로 끌어올리려고 그런다고 화가 난다 그래. 나는 나대로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자꾸 얘기한대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게 상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왜 형의 말은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한테 기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내가 너에게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그 온전한 플랜을 갖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고 인도할 거야. 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야. 왜그 말은 자꾸 잊어버리냐?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친히 하실 텐데. 그렇지. 왜 맥도날드 캐셔도 못하든 그것만 자꾸 네가 생각하고 그거에 반응하느냐. 근데 그게 우리 막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나한테 말한 거는 그 사람이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고 그 사람의 기분으로 잣대로 말하자면은 틀린 거예요. 그게 어떠한 한 가지로는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거로 볼땐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적받아도 우리가 분명히 그 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날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늠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도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죄는 죄인데 우리가 서로 그거를 지적하고 서로 내가 형제 눈에서 그 티를 빼주겠다든지 아니면 너 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 인침받았다.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하리라예요. 이 서로 물고 먹는데 갖다 불을 더 붙이는 거. 남 나쁘다고 할 때는 나는 옳다고요. 너왜 그러니? 그럴 때는 나는 안 그런다예요. 가늠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돌 던지는 사람은 아마 가늠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른 죄는 진거 아니에요. 율법 중에 하나만, 한 가지, 한순간만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우리가 받는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죄는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죄의 농도를 따지지 않고 크고 작는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죄가 있으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농도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죄 없는 자처럼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넣고 비교하고 농도를 따지고 나는 죄 없고 저 사람은 죄가 있고 내 죄보다 저 사람의 죄가 크다. 나는 저 사람만큼만 세상 사람만큼은 나쁘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의가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한 남의 말하는 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그거는 우리 속에 안 잊어버리고 있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어느 창고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사람이 한 말은 계속 반응합니다. 속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나를 계속 그 속에서 상하게 하든지 나를 자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음을 입힌 톡인이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유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이거는 속과 겉이 다른 거를 얘기하지요.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고 괴유를 품고 있다. 거짓된데 그런데 말로는 온유하게 하고 그리고 입술로는 반지르르하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좋을지라도 내게 듣기 좋은 얘기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는 거를 해줄지라도 네가 그걸 믿지 마라. 호산나 호산나 해도 믿지 마라 얘기해.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어느 순간 바뀔지 모른다.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인데 사람끼리 안 믿으면 어떻게 사냐? 그래요. 안 믿으면 살기 어렵지요. 의심하라 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건 뭐 사람을 낮추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사람 관계를 어떻게 사냐? 믿을 수 없는 사람끼리 같이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관계예요. 상대방에게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히려 상대방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상대방들을 용서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심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것이지 코끝에 호흡 있는 자 믿지 마라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갖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어. 그러고서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이제 여자도 남자도 다 이제 유방을 가졌는데 아기를 낳은 엄마만이 젖을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그 가진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제 됐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됨이 또 식구됨이 한 지체됨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어져요. 우리 스스로는 모양만 있지만 그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갖게 됩니다. 말씀대로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오게 된 거예요. 그거 젖이 오게 된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젖줄로 우리하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먹었더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젖줄을 가진 사람, 갖고 태어난 아담의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거듭나야만 우리에게 생겨지는 그러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법칙이에요. 새 피조물 된 자만이 가진 법칙이 뭐예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지식으로 가져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원함과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 삶의 열매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가 가진 의,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할수 있는 그러한 선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겉에밖에 못하는 거예요. 회칠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 속이고 자기 속일 수는 있어도 내면에는 탐욕과 시기가 가득하고 정말 악한 괴율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주여주여하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그래도 마음은 오글거리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마음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마음이 잠잠하게 되고 마음이 그냥 모두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에 강권하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 뭐예요? 미친 거예요. 정신분열증에 걸린 거예요. 계속 갈등 구조예요. 자기 스스로 안에서. 신앙은 갈등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맛보고 누리며 나타내는 그러한 정말 그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한 도구, 그러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화를 가졌지요. 우리가 주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질그릇인 거가 한탄스러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주님도 보여요. 제가 우리 남편이 참 저를 어렵게 굴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아들이 너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들 안에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내 사랑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볼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를 이제 그 남편을 대할 때마다 보는 거고 그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또그 속에서 사랑하는 딸아를 듣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당연하지. 나를 사랑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그것이 사실 컨셉이 잘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금방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알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누구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 우리가 할지라도 삶 속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벗기시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 남편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 그리고 정말 남편 앞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는 당신도 못 막고 나도 못 막고 누구도 못 막아.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예수 믿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 빼앗지 않는 이상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지 않는 이상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누구도 못 막아 하면서 당신 사랑해 그러고 앉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면 슬픔이 되고 상처가 될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요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내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실 것을 믿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 뭐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걸 키재기 할거 없어요. 매일매일 얼마만큼 자랐나 할거 없어요. 분명한 거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그날까지 이루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에게서도 짐 벗고 형제들에게서도 짐 벗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는 사랑의 실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고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 못 다스리시겠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 하나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자시라 우리를 아까 다스리시는 것이 꾹꾹 눌러서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화감동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를 기다리시니까 인내함으로 지금 기다리시면서 계속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빨리 못하셔서도 아니고 힘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것이 그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인간의 그, 의, 인간의 사랑, 인간의 그러한 선, 모든 것은 겉으로는 할수 있어도 우리의 내면이 전부 선하고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한 마음이 한결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이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에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의예요. 사람 앞에는 절대로 좋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그 패기지지 않고 상처 주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곁에 가서 봐도요. 꼭 천사들만 사는 것 같아요. 예의나 여러 가지를 볼때 폐를 끼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선을 지킵니다. 그러나 속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교회에 한국 성도들이 오면은 참 많이 놀래요. 그들의 어떤 훈련되어 있는 그런 거가. 근데 그게 복음으로 훈련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훈련된 건 뭐예요? 회칠이에요. 복음으로 훈련된 거는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칠만 해도 우리 사람은 서로 속아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그래서 일본에서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그 내면을 어떻게 훨씬 더 적나라하게 훨씬 더 이렇게 까발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내면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외모를 보고 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을 비추잖아요. 외모를 고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면을 바꾸려면은 우리가 못해요.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마리아가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 마리아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니거든. 말씀을 받았더니 성령이 안에서 내면에서 역사한 거예요. 어디 가서 아기를 데리고 온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정말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건다 괴혈과 독이 가득하다. 내 맘대로지요. 우리가 한 말도 잊어버리지요. 들은 사람은 상처받아서 아는데 한 사람은 몰라요. 그냥 감정대로 그때 뱉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그 사람 사랑만 했다. 아니, 나는 좋은 것만 했어.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공로를 쌓아가며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해 갑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에 해당해. 그거는 속에는 톡인데 은을 입혔다. 낮은 은을 입혔다는 거는 이렇게 그냥 살짝 발랐다. 금방 뭐예요? 속이 드러난다예요. 그리고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어떤 그 성경에는요, 일곱 구렁이가 들어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거짓되고 또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결국은 자기 일을 하려는 그러한 것이 속에 까득한데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것처럼 너를 위해서야. 왜 부모들이 자식한테 너 위해서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인 게 많잖아요. 나 부끄럽지 않고 나 체면 세우려고 아니면 내 꿈과 내 욕망을 채우려고 애한테 너를 위한 거야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게을러 그 감정을 갖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사실 우리 남의 건다 보이지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굴린 돌에 자기가 치인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슬기는, 진짜 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 없음을 아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하옵소서 할때 우리는 상대방 모두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도 간섭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리고 좌지우지해서 안 돼요. 그거는 남 부부 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아버지한테 항상 기도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들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밀가루 흘리듯이 지금 이제 그, 베드로가 사탄의 그 까불림 속에 들어갈 거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너를 위해서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충고하였나니, 네가 정신을 차리면 가서 형제들을 붙들어주라. 우리 붙들어주라고 그랬지, 간섭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너 고쳐라라고 요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내가 너 붙들어 줄게도 안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봐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들을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된 자로 살수 있게끔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것도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까지 저들도 하나 되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것도 아버지에게 부탁해. 저들이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버지에게 부탁해. 바울이 사역하면서 쭉 보면 바울도 계속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간구할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에게 그 간구함으로 올려드리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우리가 받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게 온전케 하시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는 통로죠.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살면 뭐예요? 내가 그 함정에 빠지고 내가 치인다는 얘기.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요 상대방을 미워해요. 그리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한. 근데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 해석에 따라서 그 자기 스스로 패망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책도 있고. 또 상대를 파멸로 이끈다라도 됩니다. 생명 있는 자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고요. 자기 파멸로 가는 사람은 사람도 죄로 같이 끌어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비추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해놓고 또 자기가 해친 자, 그 사람을 미워한다. 내가 속여놓고 속임 당한 사람을 없이 여기고요. 내가 속여놓고도,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안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내가 죄 져놓고 저쪽이 몰라도 내가 알면은, 뭐야, 그 사람에게 대해서, 꺼리 끼게 됩니다. 죄는요, 남에게 들통나기 전에 사실은 자기를 찌릅니다. 죄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하고의 단절이에요. 참소가 와요.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그냥 합리화하고, 그냥 그거를 감싸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으면 그것이 참소함으로 우리를 찔러요. 그리고 자기 의를 고집하고 자기가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입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를 몰라줘요. 우리는 남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을 때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지적을 하면은 나를 몰라줘가 돼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해요? 의롭고 잘났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알고 하면은 차라리 고치기 나겠는데. 거짓말인 줄 모르고 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 의의를 그냥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이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너희들은 위선이다. 너희들은 정말 나에게서 마음이 멀리 떠났다. 너 속에는 계율과 악과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다. 그런데 보고 있지 못하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스스로 옳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화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참람한 자로서 몰아 죽이려 했습니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한다. 아첨은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임을 받으려고,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구해서 남에게 뭐라 그럴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건 비우마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자기 속이는 일에, 거짓말하는 일에 보태가는 거고요. 그리고 남도 또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 우리는 잠언을 볼 때, 의인이나 또 지혜로운 자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아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자니까 그런 자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악인이나 죄인이나 그리고 거만한 자나 이렇게 게으르고 어리석고 미련한 또 이렇게 말쟁이나 뭐 이런 그 절도 없이 분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육의 본성이 똑같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그 예수님의 하게 하심, 그 삶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맺는 열매는 다 성령의 열매지 다른 열매가 없어요.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는 그냥 빛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자손이 맺는 모든 열매는 썩은 열매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무 짝에도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의뢰하며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들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찬송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영광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